안녕하세요. 나설지만 코코너 레위기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까지 왔는데요. 이미 교재를 구입한 분도 계시겠지만 세 번째 책이 나왔으니까요. 꼭 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침 묵상을 겸비하면서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봤는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이니까 또 어색하다. 네, 집중해서 해보죠. 레위기는 예배, 그러니까 제사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예식을 실제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또한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그 예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한테는 더더욱 무관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식은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에 담겨있는 고백적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적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동참하는 사람한테 그 예식은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 고백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고백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하지도 않고 그냥 남의 얘기처럼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쵸?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가면 뭐 관심이 있으세요? 요즘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축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식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다른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가가 어땠다, 필요한 음식이 어땠다, 아, 예식장 뭐 인테리어가 어떻더라, 물론 이런 거 액센트를 둡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세 가지는 결혼식에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죠. 결혼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뭐 요즘엔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맨 처음에 입장하는 것들, 물론 요즘에 좀 남성 여성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남편의 손으로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죠. 두 사람이 부모의 손을 떠나서 함께 서는 것 자체, 그 행동이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그 예식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젠 우리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가족에서 떠나러 나와 우리의 가족을 만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그걸 느끼는 사람은 그 아빠 손을 놓고 남편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뭐 공동 입장하면 이제 내가 거기에서 걸어 나온 순간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아, 이제 내가 가족의 구성원을 있다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원 서약이죠. 서약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증인들이죠. 사실 온 하객들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예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그 환경보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서약을 깨면 그에 대해서 좀 자기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맹세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 감정 상황이고, 뭐 결혼 예배를 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고. 또 하나 끼죠? 여기에 반지를 끼는 게 예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낀다는 게 뭐예요? 여기가 이 옛날에 전통에는 이 손가락에 혈관이 심장으로 곧장 연결되어 있었다는 판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당신과 나는, 당신과 나의 사랑은 우리의 서로의 심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서 이제는 걸어나가죠. 걸어나가는 게 이제는 따로 들어왔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족으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이 의미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신랑 신부 입장에 손을 잡을 때 되게 특별해야 돼요. 예 라고 대답할 때 되게 자기 마음에 무거운 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에 맹세가 담겨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함께 걸어나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고백하고 있으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신랑 신부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그냥 이벤트처럼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객들도 거기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으로 와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빨리 끝나고 와서 밥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식이 예식답지 못하게 된 거죠. 그쵸?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사라는 예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 요즘 생활에서 예식적 의미가 퇴색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별로 의미 없이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식적 사회라고 하면요, 이 의미를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문제 아니라 우리 문제 분명히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앞에 길까? 레위기 대부분 싫어하죠. 지루해하죠. 지겨워하죠. 여러분 그래도 앞에 좀 약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봐요. 예배 예식이란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건 예배 예식이에요. 옛날 한옛날에 제사라는 형태로 했지만 예배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제사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 뭐가 담겨 있겠어요? 그 제사에 예배의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오케이? 예배의 제사 속에 예배의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아, 예배라는 것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예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는 부분은 예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오늘 하는 부분, 특별히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냥 가봤더니 뭐 결혼식 가봤더니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죠.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 예배 왔더니 뭐 다들 이러고 있더라고 뭐. 아, 그냥 겪어보니까 그냥 이렇더라고 라고 자기 무슨 체험활동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모르면 결혼식 가봐야 축가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그 고백적 의미를 모르면 예배당 와봐야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좀 오랜만이니까 처음부터 재밌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예배의 고백적 의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세계관. 아,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가 말이야? 세상이란 게 어떤 존재란 말이야?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물론 후반부에 많은 걸 담고 있긴 하지만 창세기 앞부분은 사실 세계관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특별한 액센트는 종교관을 가르치죠. 성막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가르치는 종교라고 하는 건 말이야.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관을 가르쳐요. 그럼 레위기는 뭘 가르쳐요? 레위기는 예배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뀐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세계관이 바뀌어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결정적으로 바뀌긴 안다는 거예요. 종교관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독교에서는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서 결정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아, 세상이 그런 거구나. 아, 종교관, 아, 그래서 종교가 이런 거구나. 예배관,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레위기 앞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똑바로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뭔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말 이 고백으로 서면 거기에 진짜 제대로 된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그 예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번에 조금 문에서 말씀드렸고요. 막 읽고 싶죠? 막 레위기 막 읽고 싶지 않아요? 레위기 재밌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다섯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번제와 소제가 한 싸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번제와 소제가 한 싸움으로 되어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또 한 싸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했던 얘기 자꾸 또 해요. 속죄 얘기하고 또 속죄 얘기하고 속건 얘기하고 또 속건 얘기하고 화목 얘기하고 또 두 번씩 얘기할 때가 있고요. 번제 순서 쭉 얘기하는데 이게 또 순서라고 하는 게 이게 소 잡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았고 또 여기서 소 잡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화목 정신없어 정신없어 뭐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다섯 개고 이 각각의 의미가 뭔지 크기는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니까 각각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첫 번째 번제부터 해봅시다. 아, 꼼꼼하게 읽은 건 아니고 꼭 잘 보시면 돼요. 번제와 소제의 예배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맨 첫 번째 드린다 라는 말부터 표현합시다. 여호와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 고백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는 뭐예요? 맨 처음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뭐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준 거예요. 내가 가서 아, 위로 좀 받고 싶다. 내가 가서 좀 깨달음을 받고 싶다. 내가 가서 은혜 좀 받고 싶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까지도 내가 받으러 가면요 예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가요.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번제 고백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리에 맞춰졌으면 좋겠다. 내가 진리 안에 소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진리를 향해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려짐의 고백이 있을 때 예배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건 고백이잖아요. 야, 이 얘기를 안 했구나. 하여튼 뭐 이따 또 얘기합시다. 예배 고백을. 하여튼 예배 내가 드린다라는 내 내적인 태도가 1번이라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아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되나? 그 두 번째 구체적인 고백에선 뭐가 필요해요? 소를 갖고 왔는데 그 소를 안수해서 죽입니다.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 소가 나야 라고 하는 거죠. 안수해요. 이 소가 난데 이 소를 죽여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미 이것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얘기가 된 거죠. 그 두 가지 세계관과 종교관 이해가 있어야 예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배우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속죄의 고백이죠. 속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 회개라고 표현합시다. 속죄가 아니라 요즘 회개죠. 회개의 고백. 회개의 고백. 잘 안 보여도 내가 말을 여러 번 하니까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죄가 뭐였어요?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뭐예요? 회개의 고백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게 잘못됐고 그 결과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고백으로 나오는데 그 구체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게 잘못됐고 그것은 죽음의 결과로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죠. 세 번째는 뭐예요? 소를 안수했으면요. 그 소 안수했던 것을 피를 가지고 뿌려요. 오케이?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리면 뭐에 대한 상기성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에 대한 상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소를 갖다 놓고 소에게 안수해서 소는 나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소는 나야라고 해서 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상징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소는 나야라고 하는 것으로 소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소의 입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의 입장에서 다시 이 소의 죽음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어떤 사랑? 나의 죄를 대신 책임져주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용서하시는 사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소가 이중상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중상징.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 전에는 소로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아 어렵다. 어렵나? 나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나? 두 번째 예배 고백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회개 고백. 두 번째 속죄 고백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뭘 줍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뭘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의, 이거는 정결의 고백인데 세 번째는 재물의 뭐래요?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긴다는 건 가죽은 우리를 덮어쓴 우리의 거짓된 사회적 가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가죽을 벗기면 우리의 그 속살이 우리의 본모습을 상징해요. 우리의 본모습, 본연의 모습. 근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내가 껍데기로 덮어씌웠던 내 실제가 아닌데 덮어졌던 내 모습을 벗겨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죠. 여러분 가죽을 벗기면요. 정강이 부분만 안 보이나? 정강이 부분만 가죽을 벗기면 여기까지는 벗겨져서 그냥 맨살이 나타나는 건데 정강이 부분은 어때요? 땅이랑 접촉하고 세상이랑 접촉했던 부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를 씻어내죠. 그렇죠? 그냥 새 속에 물든 부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정강이를. 내장도 뭘 상징해요? 내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나인 것처럼 있어요. 그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닌데 왜곡된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게 가죽이고 세상에서 들어와서 마치 내 모습이냐 하고 있는 게 내장과 정강이에 묻은 세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이거 어렵네. 아니 뭐 읽어봐요 하는 거고 그쵸?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나인양 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아닌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깥에서 영향받아서 된 건데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있는 걸 없애는 게 정관이를 내장을 씻어내고 정관이를 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각을 뜨는 거죠. 각은요 이런데 힘줄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힘줄을 꺾어버려요. 이렇게 힘줄을 꺾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이 힘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움직이던 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 힘줄을 다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제는 오징어처럼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그쵸? 힘줄은 뭘 상징해요? 내 의지를 상징하죠. 다시 합쳐봅시다. 그러니까는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져요. 정결해진다는 게 나의 나된 모습으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 우리는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뭐와 뭐와 뭐를 넘어서 내 이기적인 의지, 자기중심성이죠. 그렇죠? 내 의지와 내 완고함이죠. 내 자기 의지와 그리고 세상의 영향. 그래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덮여졌던 내 모습을 넘어서 나의 나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무슨 뭐지? 그런 게 되게 많죠.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느라고 뭐 이러는 거. 그렇죠? 이게 가죽이죠. 그렇죠? 진짜 내가 내 모습대로 들어가면 평가받고 비난받고 뭐 그럴까봐 내가 거짓자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내가 진짜 추구하는 거, 나의 본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거야. 그리고요 세 번째는 내 욕심과 내 완고함 이게 진짜 내 본연의 네이처 내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데 그냥 내 욕심으로 원하는 거 내 완고함 원하는 거 내 고집스럽게 아니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뭘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이제까지. 근데 내가 이 내 멋대로 살아온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깨달을 때 내가 뭘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부터 자유해져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이게 세 번째 정결의 고백이죠. 다시요 여러분 중요해요.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아온 것들은 잘못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하면 나의 나름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고백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런 기도문 낭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게 내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걸 내가 불태우죠. 이제 불태워요. 어떤 식으로? 이 통째로 나의 나된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면 나의 나된 모습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아닌데 내가 날 드릴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들어온데 내가 날 드릴 수가 없어. 나의 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부른 뭐예요? 임재를 상징이 그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여기서 속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지만 임재는 실제 하나님께 나를 정말 찾아오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죠. 변화는 뭐예요? 불태움의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불태우면 고기 이 재물을 불태우면 이전과 전혀 다른 게 되잖아요. 잿덩어리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불을 태우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향기라 무슨 뜻이에요? 불태우면 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을 태우면 연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기는 어떤 존재예요? 이게 지상적인 물체적 존재였다면 그 육체 고기의 존재였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 천상적인 존재로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나의 본연의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었던 천상적인 가능성, 내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게 네 번째 임재를 통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3번제, 번제는 항상 드려지는데 우리가 번제가 항상 드러나는 게 이게 제일 베이스 기본 고백인 거 아니에요? 번제와 소제가 기본 고백인데 첫 번째는 번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예배의 고백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 내가 이 세상과 이기와 욕망의 삶이 잘못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진정한 삶의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세속성에서 벗어나서 나의 나됨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회복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임재하셔서 나의 영원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게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도 오늘 좀 산만하지만 감동을 갖고 따라와 봐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도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인지 진심인 대로 결정하고 딱 표현하는 게 고백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이런 얘기 참 했다. 부활절 때. 그렇죠?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어도 이 중에 이게 진짜라고 결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진짜 내 진심은 이겁니다라고 딱 표현한 게 고백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결단이죠.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어떻게 하세요? 그 고백에 반응하시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나대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내가 바른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된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변화되게 돼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웠다고 하는 예배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이해는 됐는데 변화는 없고 아, 그게 맞지. 이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나로 돌아가서 그래 자기 힘성의 문제라는 건 내가 이해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주님 내가 자기 힘성의 문제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해 나가는 것. 아니, 뭐 죄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변화해 나가는 것이 예배죠. 이게 번제의 고백입니다. 번제를 내가 좋아해서 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고백.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럼 뭐가 돼요? 나의 나댐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임재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내 모습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번제 고백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고백이죠. 내가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원래의 모습,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그림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겠네.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너무 많이 했다. 좀 빨리 가죠? 그럴 필요는 없죠. 동영상인데. 지루하면 끊었다 읽으면 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소재. 소재는 간단해요. 근데 중요하죠. 소재는 뭘 들어요? 가루를 들어요. 그쵸?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 이렇게 들어요. 아니면 유향을 빼고 기름, 가루와 기름을 해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 드리죠. 뭐 화덕에 굽거나 가마에 굽거나 냄비에 굽거나 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든가 빵을 드려도 되고요. 가루, 기름, 유향 이렇게 드려도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너무 책상 보고 얘기하면 잘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은 이 뭐예요? 나달 자체를 들으면 하나님께 이걸 주셨습니다라는 주도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가루를 만드는 건 뭐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내가 수고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확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가 쌓아놓은 이익 그 이익으로 말미암 누리는 즐거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삶이죠. 여러분이 노동하고 노동을 축적하고 축적을 소비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경제적 삶, 사회적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내 수고와 그 결과죠. 그렇죠? 이 수고와 그 결과란 말이에요. 내 수고와 그 결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예요. 오케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불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확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돈 번 그걸 통해서 쓰는 거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뭐에 이 삶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드세요? 또 연기로 만들죠. 뭐에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있는 삶 멋있죠?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소재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번제는요 기독교에서 엄청 많이 설명해요. 근데 소재의 고백을 잘 설명 안 해요. 우리는 왜 이걸 잊고 살까? 근데요 소재는 번제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번제와 소재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제사적 고백이에요. 번제는 정체성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길 바라면, 나라는 정체성을, 내 빙에 대한 고백이라면, 소재는 내 두잉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이, 수고해서 축적한 것이, 수고하고 누리는 것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길, 내가 의미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노동과 삶과 소유와 문화를 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소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존재냐, 빙과 두잉은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와 삶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와 소재의 연결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재의 고백을 많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얻고 누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얻고 내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걸 어떻게 만드세요? 뺏어가세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시죠. 오케이? 소재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보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건데. 세 가지 삶으로 내가 책에서 표현했죠. 세 가지 삶. 첫 번째는 뭡니까? 아, 여기서 넣으면 안 되는 게 꿀과 누룩이에요. 꿀과 누룩은 뭘 상징해요? 실제보다 더 달게 하는 꿀.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누룩. 뭐예요? 욕심의 삶을 얘기해요. 내가 노동해서 번 만큼의 욕심의 삶. 번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는 욕심의 삶. 세 가지 삶이 있어요. 그랬어요? 첫 번째 욕심의 삶. 욕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일했는데 왕창 벌게 해주세요. 이게 누룩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딴 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수확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삶. 두 번째는 뭐예요? 정당한 삶. 정당한 삶은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정당했으니 내가 쓰겠다 하는 게 가루, 기름, 휘향은 하나님께 못 드린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당한 삶이죠. 세 번째, 가치의 삶. 가치의 삶. 가치의 삶은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익과 기쁨이지만 이것을 의미 있게 쓰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게 가치의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소재는 무슨 고백이 들어가요? 내가 정당한 삶을 살다가 가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결정하면 된다? 아니죠. 정당한 삶에서 가치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데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 정당성에서 너무 있는 것이랑 가치 있는 삶을 너에게 바랍니다.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가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성의 삶에서 가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소재 예배. 그리고 이게 예배 고백의 2대 기둥, 번제와 함께 하나의 기둥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뭐, 우리한테는 뭐가 자비 없어요. 이게 없죠. 왜? 우리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욕심의 삶. 하나님 조금 일했는데 왕창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대충대충 해도 대박나게 해주세요. 누룩과 꿀을 드리고 있죠. 누룩과 꿀을 달라고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럼 사실 번제의 고백도 의심되는 거죠. 너는 네 중심성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넌 바깥에서 들어온 게 너를 형성하고 있지 않니? 세상이 너를 물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번제의 고백도 의심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에 소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진리를 추구하는, 나를 내 삶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소서, 갇힌.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까요? 소재. 좀 다른 얘기. 여러분, 어릴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 카메라가 익숙해졌다. 막 청중들 앞에 있는 것 같아. 되게 편한데? 어릴 때는, 즐거움의 총량이 쌓이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 거 아니고 설교적인 표현이지만, 직업도 내가 되게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나랑 되게 행복 즐거웠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잘 맞고 참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여가 시간도 많고 소유도 많아서 내 것들 잘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즐거움의 총량이 쌓이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10년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 난 10년 너무 행복하게 살아, 재밌게 살았어, 난 행복해, 그럴 것 같아요? 난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무슨 표현이에요? 늙으면, 내가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전 수제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죠. 늙으면, 즐거움의 총량이 쌓이는 게 아니라 보람의 총량이 쌓여야지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보람의 총량이 쌓여야 행복해집니다. 아,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참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내가 사람들이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 신나게 산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사랑했고 서로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구나. 내가 많이 얻고 많이 놀고 한 게 아니라 전보다 많이 성숙해졌구나 해서 나와 내 관계와 내 사회생활에서 뭐가 쌓일 때 보람이 더 쌓일 때 행복해져. 왜요? 내 인생이 참 의미 있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소재의 삶이 여러분한테 없으면요 여러분은 결국 허무와 싸워야 됩니다. 소재의 삶이 나한테 없으면 나 조금 했는데 많이 벌었어. 사기꾼 축하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만큼 쓰고 놀았어. 오케이 잘하셨어요. 나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의 지점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난 왜 살았지가 와요. 재밌었다 라고 끝나기에 인생이 의미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소재 고백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총량을 쌓아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람의 총량을 쌓아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 어느 지점에서 흘러가면요 내 인생은 즐거웠냐라고 묻지 않고 내 인생은 의미 있었냐라고 묻게 돼요. 그렇죠? 허무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허무와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은 되게 정말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되게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번지에서는 정체성의 고백, 소재에서는 삶의 고개, 내 이기를 넘어서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삶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까지 나가야 되는 것들이 번제와 소배, 소재 예배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숙제의 속번제 한 번째 볼까요?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건 좀 포인트만 잡아보죠. 속죄제는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번제도 이미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죠. 하지만 속죄제는 속죄라는 것 자체만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만 다루. 왜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라는 핵심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재산 어떻게 들어요? 정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 핵심은 통째로 불태우는 거고요.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잡은 다음에 잡아요. 그래서 피를 다 쏟습니다. 쏟아지는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여전히 같은 곳에 쏟아. 그래서 쏟아지는 피. 그래서 회개의 고백이죠.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사는 건 죽는 거였는데 내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피.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자, 피를 뿌릴 때 그게 뭐 읽어보시면 좀 복잡한 분은 책에도 자세히 나와있는데 평민계층에서는 재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요. 지도자계층에서는 그 성소에 이렇게 피를 뿌려요. 7번 뿌려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 사랑의 생명으로 역사함을 선언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을 불태웁니다. 그쵸? 기름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소의 내장 이런 데 끼어있는 기름들 다 깨집어내요. 여러분 그런 기름들이 뭘 상징해요? 이게 내 속에 나도 여기 기름이 많겠지. 여기서 이제는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장사 이렇게 끼어있는 그럼 내장사에 있는 이 기름들 이게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름이 죄의 상징성이 돼요.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엉겨붙어 있어서 있는 것, 그것들을 이제 다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다 뜯어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웁니다. 거기에 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죠. 기름을 뜯어내는 건 그래서 내가 이 회개를 통해서 죄와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기름을 뜯어내는 거지. 죄를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이 죄를 도말하신다, 없애주신다 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뭐예요? 죄 이슈 하나만을 딱 명확하게 다루는 거예요. 핵심 문제. 나에서 죄가 마치 내장식인 것처럼 나한테 엉켜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를 죽이는 거였고 죽이는 거고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내 속에서 분리해 나가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고백이 속죄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만날 때 우리는 무슨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고백, 속죄의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서 분리해내오니 하나님 이것을 불태우세요 도말하소서라는 내 내부의 죄를 변화시키려는 정체성의 속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정서에서는 이런 걸 옛날 한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내 죄인 닮을 고백했고 한 번 구원의 인격적인 점 막 블라블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속죄의 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우리 내분의 죄성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와 연결돼서 얘기하면 내 내부에서 부딪히는 내 내부에서 계속 부딪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만날 때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에 의해서 죄책감이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의식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변할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분리하면서 함께 임재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내 죄성, 내 정체성에서의 변질된 부분인 그 죄성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예배적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완고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 포장하고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돼요. 여러분 평생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성화의 삶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속죄와 성화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돼 있는 게 속죄죄입니다. 그렇죠? 속건제는 이쪽으로 해볼까요? 속건제는 이거 똑같아요. 속죄죄를 똑같이 드려요. 근데 그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이 두 가지가 있네요. 아, 속죄죄에서 안 한 얘기 있구나. 책에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속죄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속죄죄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잘못된 맹세. 그러니까 맹세를 이 틀렸건 맞건 이제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시 하세요. 근데 맹세가 왜 문제예요? 성경에서 계속 맹세 문제시 많이 하죠. 우리는 뭐 산상수에서 맹세 문제시 할 때 왜 맹세를 그렇게 문제시 하지? 라고 생각 많이 하지만 잘못된 맹세. 너무 오래 했네. 길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40분 정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되겠네. 빨리 해야지. 잘못된 맹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조건 맞아 이거잖아요. 내가 무조건 맞아. 맹세. 맹세!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아니, 그렇다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조건 맞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녹화가 되고 있는지 불안해졌어. 괜찮겠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된다. 오케이. 다시 집중해서. 꺼져 있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거면 내가 나중에 얼마나 허탈한데. 확인했어야 돼. 다시. 내가 너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로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하게 사체와 시체와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죽음과 내가 접촉해서 내가 물드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사명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누군가 누구를 저주하는 걸 들었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는 거. 이것도 속죄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내 사명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는 속죄라고 하면 아 제가 무슨 약간 도덕률을 생각하죠. 성적으로 방탕했어요. 내가 누굴 도적질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속건으로 조금 넘어갑니다. 이건 오히려 이건 속건으로 넘어가고요. 속죄는 좀 자기중심에 대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맞다라고 생각하든가, 그러면 내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중심을 바꿔놨든가, 죽음의 사고가 들어와서 내 중심을 바꿔놨든가, 이거는 다음에 하는구나. 하여튼 죽음의 사고가 나를 바꿔놨든가, 아니면은 내 안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과 그것들에 대해서 사라지고 무관심, 다른 타인에게 무관심을 내 사명이 무관심이 될까. 그러니까 내 중심이 흔들려 버렸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왜 얘기를 여기서 했냐면 그럼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라고 이제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내가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약탈하거나 피해를 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타인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훼손하거나 도둑질했을 때 여기에 5분의 1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공공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것을 들으면 헌금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옛날에 헌금은 어디에 쓰였어요? 레위인들이 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성전을 증축하고, 뭐 이런 거에 쓰였어요. 오케이? 그건 내가 공공으로 돌려야 될 거, 공동체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내가 부지 중에라도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배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취했거나 타인의 것인데 내 것으로 취했거나. 오케이? 있을지라도, 부지중에 있을지라도, 부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의지가 없었을지라도 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봅시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중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거예요. 삶에 대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어떠했건 간에, 내가 악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우리는 자주 잘못된 미안해, 나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피해를 봤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중심이 어땠건 간에, 내가 악의가 있었건 없었던 간에, 내가 부지중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결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속건제 이게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이제까지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건 예수님도 얘기했죠. 네 형제가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사화 먼저 하고 다시 예배 보라고 그랬어요. 속건의 정신이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는요, 내 중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속죄하면 돼요. 아, 좀 흥분하네. 내 중심에 대한 것 때문에 속죄하면 되는데, 속건은 뭐에 대한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으면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전에는요, 제사들을 못 옵니다.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왜 이 얘기를 내가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어떤 살인자가 어떤 유괴범이 엄마의 아이를 유괴해서 그 아이를 죽여놓고 나중에 엄마가 용서해주러 찾아나갔더니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받고. 그쵸? 그 소설이, 그 영화가, 이청균 소설이었는데 그 영화가 기독교로 미량, 그 영화가 기독교를 오해한 거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더 큰 포인트는요,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된 부분도 있었죠. 왜요? 기독교에 소재가 없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속건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께 날 용서하시고 회개하셔서 내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속죄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 죄성을 대해서 하는 얘기지. 내가 타인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타인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봤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군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날 다 용서해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경우에는요, 배상하지 않았으면 속건 제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세요? 그건 가서 먼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의 정신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속건은 뭐에 대한 제사예요? 뭐에 대한 제사? 내 과거에 대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건 내 내면의 죄성에 대한 제사라면, 이 내 과거에 대한 내 과거에 타인들과 연결되고 사회들과 연결되고 잘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인과관계를 유지시키고 악한 영향을 미쳐나가고 있죠. 그렇죠? 악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렇게 과거에 했던 잘못으로 난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난 나쁜 놈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저는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요. 뭐 이제 가서 사과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여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계에서 그 안 좋은 영향력들이 나와 내 주변에 흘러다니고 있고요. 난 여전히 나쁜 놈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의된 부분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이것들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속죄에 제사를 드려야죠. 왜요? 하나님, 내가 책임을 졌지만 여전히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할 때 속죄를 통해서 너는 이 과거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언되는 거죠. 너는 그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하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언제? 책임을 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속건의 정신입니다. 잘 설명이 됐나? 속건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화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속죄만 있으니까 화목으로 못 가는 거예요. 속죄만 드리니까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그때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막 변화된 것 같다가 내려오면 원래 은혜를 쏟는 거야. 은혜를 쏟으면 왜 쏟아요? 은혜가 쏟아진다는 정신이 성경 전체 어디 있습니까? 속죄만 하고 속건을 안 하니까 은혜가 사라지죠. 화목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성의 용서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속과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그 과거로부터 끊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그 삶의 변화의 은혜를 결단하고 그 은혜가 내가 올 때 지속적인 생활의 변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와 속건이 필요합니다. 얘기 다 했지? 속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 주에 설교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못했어요. 소재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화목제. 짧죠? 속죄제랑 속건제랑 제사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정신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속죄와 속건은 미래형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이 은혜로 구원해 주소서 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좀 화목은 감사제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속죄의 형태를 띠지만 감사제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속죄와 속건, 이렇게 속죄와 속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끝나면 뭐합니까? 그 재물을 제사장과 제사드리는 사람들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만 따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속죄와 속건이 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이 속죄와 속건, 내가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내 죄성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렇게 제사장과 함께 먹는다는 게 하나님과 뭘 표현해요? 가족됨을 표현하죠.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사는 가족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잘 지낼 때 화목하다가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럼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이 속죄와 속건에 나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한 그걸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 죄를 사유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양식으로, 이게 이 화목제가 뭐에 대한 게 성찬신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살과 그 피,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나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화목의 고백으로 전해질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고백이에요. 이게 예배 고백, 번제와 소제의 고백, 속죄 속건 화목제의 고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드려지는 두 가지 메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와 소제의 고백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있다는 게 뭐예요? 좀 더 창조적인 개념이죠. 좀 큰 틀에서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손이 나오나? 진정한 모습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소제의 고백, 하나님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라는 이 번제와 소유제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과 임재. 내가 정말 그 진심의 고백에 서면요, 주의 임재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진심의 고백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갱신되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라요? 아니면 난 조금 일하고 많이 먹길 바라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요? 하나님께 날 뭘 주길 바라요? 번제와 소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 고백인데,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적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내 이기성이 문제라는 걸 인식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유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 같은 것이 내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 도말하소서, 내 본질이 바뀌게 하소서라는 속죄 고백인 거고, 속건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피해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했고 하나님 것을 빼앗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으니 내가 그 죄된 자유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과거의 그 책임에, 내가 그 과거의 그 개연성에서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구하는, 과거부터의 자유, 죄성으로부터 자유, 과거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셨으니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하신 걸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가게 하소서라는 화목의 고백. 이 우리의 예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 갑시다. 두 번째. 여러분, 고백적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고, 한국, 우리 남의 수용 지도는 좀 이런 게 많죠. 기독교적 그냥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멈춰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안 변했는데. 기독교적 가치관과 건강한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게, 요즘엔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의로운 줄 알아. 아, 그게 뭐, 아, 너 자신과, 아, 좋은 종교적 견해를 가지세요. 한국교회 비판도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착각하지 말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종교관을 갖고 있어야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갖고 내가 변화는 안 변해요. 이런 출격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그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내 죄성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나의 나됨을 회복되고 나의 나됨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의 모습까지 기대하고 내가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책임지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활이 되길 바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바꿔내시는 이 고백과 임재 예배가 있어야 내가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레위기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도전됐어요. 왜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한국교회 어떻다 저렇다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 교회는 건강성 있는 교회고 뭐가 그렇게 건강한데 여러분 목사가 뭐 돈 안 해먹고 뭐 의사결정구조 정치적으로 그냥 의사결정구조 깔끔하게 하고 내가 청소하고 뭐 내가 이렇게 양부반 이렇게 다 하면 건강해요. 그런 게 뭐 건강한 거야. 이 예배가 있어야 건강한 거지. 그쵸? 예배가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궁금했다. 예배가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좀 같이 세워봅시다. 그쵸? 이 예배가 그래 이번 주 주일 예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여러분들의 성전은 마음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적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고 묵상 시간이고 이런 고백적 시간을 만드셔서 그 고백적 시간을 말미암아 나의 나됨, 진정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들 고백되어 줘야 되는 거죠.